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애틋한 사정 주님 가슴에 아시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로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들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다가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도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냥 화를 품고 근심하고 답답해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장의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으로서 이 아합은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진 게 많을수록 욕심이 더한 법입니다. 아합은 자기 궁전과 바로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이 무척 탐이 나서 이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팔 것을 요구했습니다. 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궁전 가까이 있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이 왕의 나물밭으로 이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왕의 개인적인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만일 그게 싫으면 충분한 값을 돈으로 치러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도 대통령 명 거역하기 힘든데 그 당시는 뭐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 넘기면 그보다 훨씬 좋은 다른 데 포도원을 주겠다는 그런 좋은 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생각에는 그 정도 조건이면 뭐 나봇이 금방 응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뜻밖의 이 왕의 제안을 이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3절에 보니까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개인이 함부로 이 영역을 정하고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직접 지파별로 부족별로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필요나 이득을 위해서 요즘처럼 부동산 투기 거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도 이 땅 투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힘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땅 문제로 일어날 문제들을 아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의로 땅 사고 팔고 그것이 이득을 취하고 하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합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나봇에게 했다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물 그어놓은 것을 쉽게 넘어가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엄한 왕명으로 이렇게 압박하면 나봇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봇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요청을 거절했다. 나봇이 참 대단한 신앙인이죠. 사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 왕의 제안은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최고 권력자랑 선대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최고 권력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옛날에 뭐 사과박스에다 돈 실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아니 빌미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황금에 로비할 수 있는 기회를 나봇이 그냥 차버린 거예요. 아마 이걸 응했으면 자기 포도원보다 훨씬 많은 돈도 받았고 왕의 페이버를 사서 굉장히 위세를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나봇이 왜 굴러들어온 것을 차버렸을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요구를 용기를 요하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왕의 부탁을 거절하다가는 진짜 멸문지화 아주 그냥 가문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나봇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이 나봇처럼 우리 인생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딱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에스더가 그랬듯이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의 유행대로 따르고 그러지만 어느 선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어주는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 속에서 이런 아합의 압박이 밀려오면 이 비슷한 압박이 밀려오면 너무 쉽게들 타협해버려요.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자기 완벽한 사위감을 찾았대요.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인물도 잘생겼고 돈도 잘 벌었는데 딱 단점이 하나 있대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는요. 아무리 많은 숫자에다가도 곱하기 0을 하면은 다시 0이에요. 그거는 그냥 곱하기 0이에요. 장로님. 그거는 단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나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냐. 나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러다가 그냥 적당히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영접시키겠습니다.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손을 타협하지 못해. 그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긋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신랑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넘어가요.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가 아합 정도 무섭지도 않은데도, 교회 안 다니는 이 상사가 폭탄주를 돌리면서 아주 이상한 분위기로 2차, 3차 장소에 가서 할 때 거기서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젊은 직장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나봇처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버텨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까지 버텨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선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나봇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왕명에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합이 속이 상해가지고 근심하며 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이 그 다음부터는 침상에 누워서 삐져갖고 밥도 안 먹습니다. 아, 난 참 이 왕이 소갈대기가 이래가지고 그 넓은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옆에 포도원 하나가 채소밭 갈아엎지 못한다고 속이 상했고 삐져갖고 밥도 안 먹고 금식도, 이런 거는 금식이 아닙니다.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욕심을 못 채우니까 상심에 드러누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라는 자가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근심하는 게 아니고, 한 그 백성의 재산을 탐내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근심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집에 산더미처럼 장난감 쌓아오는 부잣집애가 새로 나온 장난감 또 안 사준다고 엄마 앞에서 떼를 쓰고 밥 안 먹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거절했는데, 명분이 분명한, 영적인 명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심했다.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라도 자기 위에 하나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최근에 나온 간증집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 하실 때, 주일날, 김대중 대통령이셨을 때, 주일날 청와대에서 오출이 온 거예요. 좀 들어오라고. 근데 자기 지금 예배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이거 곤란할 것 같다고. 그래서 비서실장도 같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비서실장, 김준건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더니 딱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들어가는 중인데 대통령께서 이 예배를 들어가지 말고라도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하시면 내가 들어갔다 와서 할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대통령에게 여쭤보라고 그러더니 깜짝 놀랐대요. 비서실장인데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자기도 보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청와대 다시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것이, 그러냐고, 그럼 예배를 다 드리고 오시라. 그래갖고 저녁 때 갔더니 딱 사과를 하더래, 대통령이.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불러서 미안하다. 다음부터도 꼭 나는 주일날 호출하지 않겠다. 이걸 대통령이 딱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의미에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어준 선을 우리는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아합은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좀 못 이루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엄밀히 표현하면,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요? 그죠.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그 일로 밥도 못 먹고 근심하다니, 따끔하게 이 왕명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지,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요? 그런 거.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이 땅이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사고팔 수 없다는 걸 몰라요. 아합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남편이 신앙이 조금 있으면서도 이걸 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왕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찍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사인이 담긴 청와대 명령서를 그 지방 유지한테 보낸 거죠. 편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내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아라. 그 금식을 선포하는 건 율법에 가면 비상사태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만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을 쫙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두 명이 있어야 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탁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몰아서 바로 나봇을 끌어내서 인민재판 하듯이 즉결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악한 계획은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고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 악한 여자죠. 순식간에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주지 않은 데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죠.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넘어가서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 율법을 이용해서 사악한 계획을 세운 이 무서운 이세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성지자의 대명사로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명령대로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행한 장로들과 귀족들은 다 모르고 그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봇의 인품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설마 몰랐을 리가 없지만 이 서슬푸른 이 권력의 칼이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동참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저지른 그 만행을 히틀러 한 사람한테만 따질 것이냐? 그러면 독일 국민들은 우리는 그냥 몰랐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위에 사람이 시키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 그냥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뭔 아니죠. 악한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또 저항할 수 있는 그 힘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수수방관해버렸어요. 그래서 무고한 나봇이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뿐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근의 씨앗을 다 제거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볼 때 그리고 이 아합이 이세벨이 가서 나봇이 죽었다. 이제 가서 포도원을 접수하소서. 그러니까 아합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봇이 왜 죽었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멀쩡하던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아합도 동조자예요. 나봇이 죽은 건 관심 없어요. 그냥 그 나봇의 포도원만 탐이 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실만으로 이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리고 아합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지난 장에서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그것을 겸손히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명령하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아합 스스로가 그 심판을 불러드립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 저는 이걸 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합이 평소에도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일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어떤 문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마귀가 기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합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힘을 받았고, 자기가 감당치 못할 승리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걸 다 흘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어주는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끝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 이 아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